중국 어린이들의 체질에 맞췄습니다.
라디오 소설 해학과 재미 속에서 인생을 읽는
라디오 소설
최국철 작, 최복음 연출, 간도전설, 39번째 시간입니다.
영수는 돌돌만 물건을 광수에게 내밀었다.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보자. 이건 돈이야. 종이를 만든 큰 돈.
응? 돈이라고? 이런 돈도 있니?
여지껏 하얀 백동전만 돈으로 알고 있는 영수에게는 5원짜리 종이돈 두 장의 액면 가치가 상상되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 근데 너 이 돈을 어디서 주었니?
응? 주기는 어떤... 아재가 아껴 삼촌 주라고 준 겐데.
아니, 뭐? 아니, 왜 슬에 빠진 여자가 나한테 이런 돈을 준다냐. 너 거짓말 말고 제대로 말해.
광수는 짐짓 울러매는 채 했다.
아, 정말이란데도. 아, 정말 아재가 날 주는 걸? 아까 전람회도 봤는데 뭐.
영수는 얼굴이 빨갛게 상기돼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다.
아니, 이거 잡돌이가 수상쩍은데.
아께 고기잡이 할 때 그 줄배 타고 걷는 아재가 내 하고 삼촌 이름 대면서 아는가 물어줬어. 그래서 아니 우리 삼촌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그래서?
응, 그래 그 아재는 우리 아버지도 알고 군삼촌도 알던데 뭐. 그리고 또 이 돈도 주면서 약하고 바꿔먹으랬다. 뭐,
약하고 바꿔먹어?
영수의 태연한 표정을 보아 거짓말은 아니다. 영수는 이런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니다.
아니, 누가 이런 못된 장난을 쳤나. 강삭배 타고 건너왔다면 필경 두만강 건너 장덕이나 원성쯤에서 왔겠는데. 아니, 도대체 누굴까?
아무리 머리 짜도 떠오르는 얼굴이 없었다. 이 세상에서 북간도 금전굴에서 만난 순덕이란 여자를 제외하고 광수에게 정을 쏟고 광수의 불행을 아파할 여자가 아직 없었다. 이른 아침부터 배틀에 마주 앉았던 복희는 덕희의 청에 못 이겨 한낮대에 사공집으로 나왔다. 길순이가 아침에 남편 따라 큰 골 가면서 덕희에게 인수를 맡기고 승만이와 상국의 점심 준비까지 맡겼다는데, 인수를 돌보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총각들의 점심 준비는 못하겠다고 나누어 결국 복희가 나선 것이다. 덕희가 다른 말을 하지 않아도 복희는 승만이가 있어 덕희가 싫어한다는 것을 눈치챘다. 승만이가 덕희를 욕심내는 일은 뒷마을 사람인 자기도 아는 일이라 앞마을 사람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고, 덕희와 문수의 일도 소문날이 많지 나서 모르는 사람이 별반 없다. 그러면 승만이도 알고 있으니까 덮어놓고 구차한 일을 저지를 수도 없겠는데, 덕희가 괜한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하긴 처녀 몸으로 시꺼먼 총각들의 대식 시중하는 일도 객적은 노릇이었다.
그나저나 저 길수의 처사가 정말 생경스럽다. 어째서 전례를 밀어봄 인수로 돌보고 집을 맡기는 일은 내 몫이었는데 어째서 이번에는 저렇게 생돈 가지고서 더 길게 맡겼을까. 그날에 자기 비난 옷을 지어주지 않아서 앵돌아진 겐가? 아이무 내가 원도이를 알고 그 김새를 채고서 두기를 부리산 겐가?
자기의 처지로서 따로 할 말도 없었지만 덕희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나오지 않으려 했다가 덕희가 너무 사정하는 바람에 못 이겨 이렇게 나왔지만 어쩐지 개운하지 못했다. 그날 복희는 길순이가 비단 옷감을 자랑할 때부터 묘한 느낌을 받았다. 자랑이 아니라 그 어떤 위시 같았다. 그런데다 이 비단 옷을 자기가 지어야 한다니 급기야 앵돌아진 것이다. 모르고 하는 청이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김새를 알고 드는 청이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건 청이 아니다. 분명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미안하기도 했다. 바꿔놓고 자기라면 길순이만큼 소리 한번 까딱 없이 죽어있을 수 있을까? 암만 생각해봐도 자신이 없는 일이다. 원도가 일시 자기와 정을 통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노라면 어떤 얼굴로 바꿀지 모르는 일이다. 자기는 길순이처럼 선뜻 도망강 건너와 10년 동안 원도를 섬긴 일도 없고 원도에게 끌끌한 아들 셋을 낳아주지도 못했다. 자기는 이제 아들 낳아서 장래에 그 아들 믿고 살 생각이지만 길순이는 남편 하나 믿고 살 여자다. 이것부터 다르다. 그만하면 길순이는 모던한 여자다. 더 생각하고 싶지 않다. 집안이 말이 아니었다. 부엌 구석에는 아침에 거두지 않은 밥상이 버티고 있었고 그 후로 파리떼가 소리를 내며 우왕좌왕 날아예고 있었다. 가마에는 보리바발이 가득 달라붙은 나무주걱이 둥둥 떠다니고 아침에 총망이 남편들을 따라붙는 길순의 모습이 상상됐다. 집 거두매에 등한하지 않은 길순이가 집을 이 모양으로 만들 때는 웬간한 사정이 아니다. 팔을 걷고 거두매를 하려고 서둘던 복희는 주춤거리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길수의 뒷거두매를 해주지? 큰 거를 가면서 아니 내가는 안테도 하지 않았는데 내 정말 싱겁다 싱겁지.
복희가 집안에서 나오는데 병수가 마당으로 쫑드르르 달려들어왔다.
어, 병수야. 아이, 응? 누나들과 놀게지. 여기를 왜 왔어? 어?
누나들과 다퉜는지 병수는 입이 뚜해서 말이 없다.
아이, 저 빌어먹을 년들이 너를 걸리대? 응?
복희는 딸년들을 욕하며 병수의 가시시한 머리를 손빗질해주며 어루웠다. 대머리 아버지를 닮아 그런지 이놈도 숯구멍에 머리칼이 성기다. 복희가 덮어놓고 자기 역성을 들어주며 곱다고만 하니까 병수는 복희에게 응석이 대단했다. 자기 어머니를 젖히고 복희를 따르는 일이 별스럽다. 영수가 총명하고 영리하게 생겼다면 병수는 아버지 쪽을 많이 닮아 대설곱게 생겼다. 눈두덩이에 두텁게 살이 올라붙어 심술개가 있어 벨머리를 사납게 터치며 외고집을 부릴 때면 아버지를 통째로 빼먹은 상통이다. 이런 병수를 볼 때면 복희는 원도를 보는 것만 같았다. 이제 아들을 못 낳으면 병수를 양자로 내세우고 어디론가 가만히 뺑소니라도 치고 싶다. 도만강에 고기 잡으러 나갔던 남편이 느닷없이 횡액을 입어 익사한 후 하루아침에 청산과부로 돼버린 복희다. 초겨울 배추잎같이 시들시들 병자랑만 하던 남편이어도 업고 보니 살아갈 길이 아득하기만 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입에 거미줄을 치는 법이 없다. 복희는 손재간 하나로 용케 뻗쳐왔다. 깔끔한 생김과 같이 무슨 일을 해도 알뜰했고 깨끗했다. 구형벽에서 옷감 마르는 일부터 옷 찌는 일까지 거의 복희의 손을 거친다. 두루마기, 단속굿, 지어 등거리까지 복희의 손을 비는 일이 많았다. 사모장이나 반호장같이 동정샤오기가 까다로운 회장저고리는 복희가 없으면 엄두도 못 냈고 양수천자나 강건너 장덕마을에는 신랑 신부의 첫날 옷, 노인들과 회갑잔치 때 입는 옷까지 복희에게 맡겼다. 삭실한 돈보다 보리쌀이나 좁쌀이었는데 그런대로 배를 굽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런 재간이 있는 복희라 길순의 비단 치마저고리를 못 짓는다는 거절이 가당찮았고 길순이가 앵돌아지는 일도 가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삭실한 돈보다 보리쌀이나 좁쌀이었는데 그런대로 배를 굽는 일은 별로 없었다. 이런 재간이 있는 복희라 길순의 비단 치마저고리를 못 짓는다는 거절이 가당찮았고 길순이가 앵돌아지는 일도 가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아이고, 예, 병수야. 아우, 이 시방 무슨 짓이냐, 응?
어느 사이에 그랬는지 섬도루에 펴놓은 약지기를 병수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다. 광수가 먹은 초약 찌꺼기인데 이제 재탕할 것이다. 병수는 재구를 쳤지만 큰일이나 한 듯 씩둑거렸다. 섬돌 아래로 숱한 약지기들이 뒹굴었다. 모진내를 써서야 널린 약지기를 거두고 난 복희는 병수에게 다시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고는 집으로 들어갔다. 해자리를 보니 점심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이르다. 일꾼들의 점심이래야 승만이와 상국의 점심밥을 갖춰주고 거기에 더 있다면 광수의 좁쌀 미음을 끓이는 것이다. 잠깐 사이에 밥상 거두매를 말끔히 하고 난 복희는 팔을 걷고 가마까지 부시기 시작했다. 길순이 일이 괘씸해서 모르는 채 하려 했지만 어지러운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깔끔한 복희라 손 댄 김에 집안 거두매까지 말끔히 해버렸다. 밥함지에는 아침에 점심 몫으로 남긴 밥이 가득한지라 이제 미음만 끓이면 된다. 부엌에 내려가서 불을 지피려다가 좁쌀 미음 같은 건 화로로 끓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 버키는 등뒤목에 놓인 화로를 안고 밖으로 나왔다.
어? 마담이 뭐 하나?
주구 끓인다.
병수야, 야구 다치지 말아라, 응?
응?
응.
버키는 병수가 다시 제구를 칠까 자주 살폈다.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좁쌀이 담긴 질그릇을 실엉에서 끄집어내렸다.
응? 뭐지 이거는?
버키는 허리를 굽혀 깜찍한 물건을 주워들었다. 중자를 새긴 것을 본 일이 있는지라 버키는 물건을 인차 알아봤다. 원도가 중학교를 다닐 때 달았던 모표. 모표를 단 원도의 씩씩한 모습을 상상해봤지만 어슴푸레하기만 했다.
애티 나는 얼굴? 아니, 그래도 대설굳은 고집쟁이였을걸?
다시 손바닥에 놓고 들여다보았다. 은근히 욕심났다. 영수나 병수의 놀이감 같은 시시한 물건이지만 원도가 달았던 물건이라서 짓궂은 탐이 난다. 저도 모르게 집안을 휘둘러보곤 한 복희는 저고리 고름 속에 감췄다. 그리고는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와 다시 사위를 살피며 고름 속을 만져보곤 한 복희는 그제야 한시름 놓았다. 한편 광수는 그날 영수에게 채근하고 있었다.
영수야,
응?
너 다시 말해봐. 도대체 어떻게 생겨나제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네 집에 도끼 아재만 큰 크고 빨간 치마를 입었던데 뭘?
뭐? 빨간 치마? 아니, 어느 년이 그런 옷을 입었더라. 영수야, 그럼 이 삼촌이 있는 것을 알려줬는데도 안 오든?
응, 자기는 한번 봤다면서 이 돈만 주라 했다.
영수는 둘째 삼촌이 재차 묻는 것을 귀찮아하며 코를 훌쩍거리면서 광수의 손에 있는 돈만 신기하게 들여다봤다. 이제 10살 먹은 애한테서 인상착의를 알아본다는 것도 애매한 일이다.
빨간 치마라. 사르드, 사르드. 치마 끌리는 소리. 취선다? 아니, 그럼 그년이? 그년이 빨간 치마를 입었던가?
상막하다.
설마, 아닐걸. 그년이 미쳤다. 나한테 돈을 주겠냐? 아니 근데 그녀 이름이 뭐더라?
그날 저녁 어떤 색깔의 치마를 입은 것이 삭막한 것처럼 이름도 떠오르지 않는다.
너 요사의 자금 삼촌이 아재들한테 챙겨 배워준 걸 알지?
응! 나도 그냥 배우는데 뭐.
그래? 그럼 그게 무식이더라. 그 가시가 어쩌고.
응?
아, 그 남쪽 나라 어쩌고 하는 그 노래 그 챙겨 알지?
아, 그런 챙겨는 없는데.
광수의 얼떠름한 말에 영수도 갈피를 잡지 못했다.
영수야.
응?
그런 게 있잖니. 그 가시꽃이 폈어. 그런 챙게. 아, 그렇지. 그 어찌나게도 그 챙게 불렀어.
아, 삼촌, 그 챙게는 진례 꽃인데.
아, 그래. 맞다. 맞아. 그 챙게 작은 삼촌이 니기 류헌게 찍어넣었다고 했지?
박나나.
영수의 대답은 또렷했다.
그렇지. 박나나. 그래. 그는 성이 박가랬으니까. 박나나 맞아. 아니. 근데 그년이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줄 턱이 있나? 두만강 건너라면 그년밖에 아는 얼굴이 없는데.
그날 저녁 그년에게 순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도 짓궂다.
하필 순덕이가 뭐야? 잊지 못할 여자 이름인데.
어딘가는 다르다고 생각했지만 이런 인사를 차렸다면 그건 개연성이 전혀 없다.
영수야.
응.
너 어떤 아재가 나한테 돈 주더라는 말 아무하고 막 말하면 안 돼. 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돈?
그럼. 이 돈으로 큰 돼지 한 마리 살 수 있고 다야신 20개도 살 수 있지. 삼촌이 이제 영수 데리고 가메니 온천 가서 니한테 옷도 사주고 개눈깔 사탕도 사줄게. 그리고 실력도 사주겠는데 이 큰 삼촌이랑 너 아버지랑 알면 이 돈으로 몽땅 술 사먹는다. 알겠지?
응.
영수는 알겠다는 듯 머리를 끄덕여 보이며 누가 자기네 말을 엿듣지나 않나 밖을 흘끔 내다봤다.
그래 뭐 난 뭐 아재가 둘째 삼촌한테 돈 안 줬다고 말할게. 응?
그럼 그런 말 하면 더 안 된다.
응?
아무 말도 말아야 된다. 응?
광수도 영수와 같은 조물애기가 됐다.
그래 뭐 나는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삼촌도 붙기 있으면 안 된다. 응?
아이, 그럼 삼촌은 말한 대로 한다. 응?
어, 신난다.
영수는 손뼉까지 짝짝 치며 쩡드르르 밖으로 달려나갔다.
가참 시시한 일도 생기지. 사람은 그래서 오래 살고 볼 노릇이지.
다시 자리에 놓은 광수는 친정을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밑으로 앙토하지 않아 쌀인 나무로 엮은 산.
난 골칫덩어리입니다. 보세요. 경제관념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인터넷 쇼핑만 한답니다.
나는 청춘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나이 서른인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답니다.
젊을 때 대상자를 찾지 않고 무슨 연구 생공부를 한다고.
나는 정당한 직업에 종사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무슨 철학을 배운다고.
나는 다른 사람들까지 나쁜 무리 들게 했습니다.
계집애처럼 좀 꾸물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바로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이 여성인 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만의 흥취와 애호가 있고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혼하더라도 가정과 사업을 모두 돌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이 모든 것을 호환할 수 있습니다. 편견이라는 유색안경을 벗고 본다면 말입니다.
남자가 스산하다.
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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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은 목은 하늘을 향해 노래 부르네. 하얀 털은 푸른 모루에 있고 빨간 발은 파란 파문을 만드누나.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는 동물들과 사이좋게 지냈단다.
청산이 무너지지 않도록 꽉 붙잡고저 깨어진 바위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수많은 시련과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동서남북 불어오는 바람에 몸을 맡긴다.
우리가 대나무를 좋아하는 건 대나무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기 때문이란다.
배가는 고금을 잘 다루고 자기는 소리를 잘 분별하며 높은 산은 뜨거운 정을 품고 흐르는 물은 고금을 탄식하누나.
이 시는 무슨 뜻인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좋은 감정은 바로 서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라는 뜻이란다.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고시는 중국인에게 자양분을 제공합니다. 고시는 생명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억을 일깨웁니다.
매일 저녁 어김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길 최상철입니다. 어떤 분은요, 소개팅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새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보다 웃음이 많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음식을 깨작깨작 먹을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